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은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경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 보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이 어떠한 장면이냐면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물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그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사람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맹인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는 그 질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라주었고 나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내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무엇에 관심을 대게 되냐면 진흙을 이겼다라는 것,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다는 것.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도대체 너를 그렇게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막 이야기하고 묻고 그런 과정 가운데 나중에 이 소경이 자기를 추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대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맹인이었던 자가 보게 된 경우가 없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바로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맹인이,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 이러한 것은 곧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이 입술을 지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보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또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4장은 좀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제일 이 부분이 나오니까 먼저 얘기를 한다면 이게 어떠한 의미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고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모두 책임지게 하시는데, 맡기시는데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돼요. 나는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말 잘하고 못하는 거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눈을 뜨고 못 뜨는 거 누가 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모든 것,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주저할 때 뒤에 나오겠지만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어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으로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상징적인, 추상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메시아로 오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 증거로 맹인이 보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 증거가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내가 여기서 너인데 내가 여기는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딱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적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함께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단순히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믿음을 선포하십니다. 너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우리로 하여금 또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맹인에 대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맹인은 그 공동체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받는 한마디로 왕따를 당하는 좀 흠이 있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흠이 있다. 어떻게 보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제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해요.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맹인이든지 장애인이든지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을 보면 너무나 좀 이러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니까. 아니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맹인으로 그 뱃속에서 결정되어 있었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흠이 있다, 문제가 있다,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맹인을 향해서 장애인을 향해서 막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은 바디메오 이야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깨끗해요. 내가 왜 이럽니까?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막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뭐 그러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 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에게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거지래요. 부모가 있는데 거지예요. 맹인이지만 이제 성인이니까 너 삶을 네가 살라. 네 삶을 너가 개척해라. 그런 거예요. 바디메오 상황이 맹인이에요? 거지예요? 여러분, 맹인이고 거지면 소망을 가지면 안 됩니까? 막 사람들이 막 저주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막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합니다. 어떨 때는 나는 괜찮아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들을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 죄의 결과인 것 같고 내가 저주받은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거예요. 막 그런 생각 막 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이게 믿음입니까? 네, 나는 저주받아야 돼요. 네, 나는 맹인이 되어야 돼요. 나는 이뤄야 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디메오를 보면 그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그 누구보다도 그 마음속에 한이 가득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리를 들었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해! 너 따위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부르짖으며 간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했을 때 딱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하다는 것은 내 소망이 좀 분명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미사여고 기도를 잘하는 것 뭐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데 자격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격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길가에 앉아서 부르짖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그 작은 자의 그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소리를 그냥 귀찮으니까 바쁘니까 지나쳐 가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기적은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바디모에게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 행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 믿음이 행위냐 이것이 행위냐라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냐 안 하냐 뭐 내 컨디션이 어떠냐 뭐 그런 거 다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정말 밑바닥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벼랑 끝이에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한계 상황에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불렀어요. 너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매달리냐? 지금까지 뭐 했어? 라고 책망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딱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이 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안 돼요.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부모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경의 눈이 고쳐졌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한 반응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를 꾸짖었어요. 성경을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기 원해 나오는데 누가 꾸짖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이 맹인을 향해서는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왜요? 그러한 공감대가 있었던 거예요. 죄인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 집안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또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 체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막 침묵하라고 했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자기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방관자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 나는 그래도 이 유대인들처럼 침묵하라, 조용히 해, 뭐 그런 말은 안 해 라고 하지만 방관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역사 현장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도 같이 긍휼히 여기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나,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 중요하죠. 율법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체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질서, 사람의 질서가, 사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보다 먼저였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저 사람은 나와 신앙생활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저 사람은 나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혹시 우리가 함부로 먼저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제자들도 막 마찬가지죠. 마지막 순간에 누가 오른팔? 누가 오른팔이냐? 나는 오른팔 아니면 왼쪽이라도 뭐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는 작은 자, 죄인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너무나 점잖아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그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 프로그램을 좀 잠깐 보게 됐어요. 어떤 의사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일날 공부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했던 사람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완전히, 처음 대학 모임에 가서는 그 서클에서, 동아리에서 술 한잔 먹으라고 했더니 아,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새 여자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형외과인데 술고래가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교회는 부조리하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의사로 잘 나가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검사를 했더니 다운 증후군이래요. 다운 증후군. 이제 다운 증후군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의사인데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대요. 뭐 다운 증후군이면 어때? 우리가 잘 키우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의사로서 커리어를 쌓아가야 되니까 그냥 낫자. 그러면서 다운증후군 검사를 하려면 태아의 그 피부 조직을 이렇게 피를 좀 뽑아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도 났어요. 저희가 새쌍둥이 이렇게 임신했을 때 의사가 우리에게 물었어요. 다운증후군 그런 거 검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아이 세 명 다 낳을 거냐. 뭐 그런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검사 안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뭐 다운증후군이라 그런 건 없었지만 그냥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완전히 다운증후군이라는 그런 딱 받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낳을 것인가 안 낳을 것인가, 그래도 이제 의사로서 낳는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완전히 기도의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잖아요. 자기가 너무나 확실하게 지금 봤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해도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까. 근데 어머니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은 여전히 교회 안 다녀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안 다녀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정상인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된 거지 하고 또 교회를 안 다녀요.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둘째가 뭐 이렇게 좀 혈관이 막히고 그래가지고 태어나면 아니 중간에 조산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또 의사니까 잘 알잖아요. 최소한 35주는 넘어야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다는 걸 아니까 35주를 막 채우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막 기도하면서 정상으로 태어나고 된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다가 셋째를 또 가지게 됐어요. 너무 열심히 의사로서 자기 커리어를 쌓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자궁이 열려버려가지고 뭐 지금 이제 산모하고 아이가 다 죽나 안 죽냐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딱 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셋째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신앙인으로 거듭난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제가 저하고 우리 부부 또 우리 아이들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보통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 딸은 아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위해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엄마로서 그걸 믿지 않고 있지만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좀 그게 좀 은혜 받았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는 아내, 남편, 자녀입니다. 좀 더 지경이 넓어지면 형제, 부모. 하지만 절대적인 건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손주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플 때, 수술해야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마 그때 제일 간절하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왜일 것 같습니까? 기적이 끝이에요? 기적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이 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적이 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부르짐에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은혜를 우리가 모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막 여러 가지 막 기도하지 마시고 분명한 우선순위 딱 정말 중요한 것 때로는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디메오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새로운 시작 기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